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아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제리 브리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로 아주 유명한 스피커이기도 하고요. 책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분이 쓴 책들 중에 옆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Respectable Sins입니다.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책을 번역한다면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죄들?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리 브리지스라는 이분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을까요? Respectable Sins.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죄가 다 똑같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죄이지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폭력, 강간, 살인죄, 이거는 아주 흉악 범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에 너무 흔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기 뭐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 언어 사용, 행동, 또 뭐가 있을까요? 불평, 불만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운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 허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받아줄 만한 죄들. 타이틀이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리 브리지스에게 이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용납할 수 있을 만한 죄들. 왜? 모든 사람이 행하고 있고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동참합시다 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여섯 번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바로 불만이에요. 불만. 지난주에 우리 처음에 뭘 다뤘죠? 염려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불만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불만이라는 건 지난주에 다루었던 염려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건 괜찮다고 여겨지는 게 염려인데 바로 불만이 그런 종류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쉽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가 바로 불만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이 바로 respectable sin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용납되어질 만한 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 불만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벌을 받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징벌의 수위를 보면 알아요. 자식들을 키워둔 우리 부모들은 알아요. 자식들이 아침에 우유를 마시다가 실수로 엎질리는 것과 부모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부모가 똑같이 다루지는 않아요. 실수한 건 타이릅니다. 그러나 잘못한 건요, 매를 들죠. 이 징벌의 수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 이건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이 사건 사고를 생각할 때 한 5년, 10년을 뒤돌아볼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세월호 참사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당황하고 놀랬던 게 선장이 자기 살겠다라고 가장 먼저 배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TV 화면에서 보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 이후에 TV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선장들이 행동했었고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가까운 예가 2012년에 이탈리아 유람선이 침몰해서 3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탈리아 선장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갔죠. 구조대가 오면서 선장에게 다시 배로 돌아가라고 워닝을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때 32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이탈리아 정부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선장에게 몇 명의 구형을 내린 줄 아세요? 2697년형. 유럽에 있으시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몇 년인데? 아니,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80인데 몇 년형을 구형받았어요? 2697년. 5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 더 남았어요, 이분? 2692년이 더 남았어요.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알아요? 징벌의 수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가를 통해서 이 불만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사실이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영어 성경을 보면 complained. 이게 뭐예요? 불평했다라는 거죠. 자,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화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뭐예요? 진영 끝을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외곽 지역에 우리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텐트가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햇빛을 피하고 새벽에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건 뭔데? 텐트가 전부인데 텐트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뭘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불을 끄려고 하겠죠. 자,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실 때 이런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소스를 주시지 않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을 끌 수 있는 소스가 우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꺼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를 맞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내 손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불을 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우리 인생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불평의 문제, 너무 흔하게 너무 쉽게 모든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도 여겨지지 않는 respectable sin 중에 하나인 이 불평의 문제, 저는 이 불평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좀 보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원인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불평의 원인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과장해서 보기 시작하면 불평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기 시작할 때, 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원망, 불평의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것도 불평인데 6절을 보니까 뭐 때문에 불평이에요? 고기는 없는데 만나밖에 없는 게 불평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365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는 게 이제 뭐하다?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게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제 밀려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옛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 생활 40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죽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결국 구해줬더니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이 노예생활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걸 조금 생각해 보자라고요. 백성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마치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이 자유했던 사람인 것처럼 자기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넉넉하게 내가 원할 때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노예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걸 뭘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먹고 버린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보지도 못해놓고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랬었지라고 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장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면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작은 말 한마디, 당신이 언제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정말 한 번도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면 불평이 되는 거. 그렇지, 단 한 번도 없지. 목사님 설교가 한 번만 길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의 교회는 제대로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가끔 설교가 길어지는 거지 어떻게 늘 길어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면 불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은 어느 누구나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크게 보는가, 어떤 부분을 과장하는가,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낸 열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보고 내용이 두 개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열 사람의 보고와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보면 이 두 팀이 다 과장법을 써서 보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과장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먼저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믿음이 없는 열 사람이 보고할 때 뭘 과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열 명은 뭘 과장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에 비하니까 나는 뭐 같아? 메뚜기 같아. 사이즈가 조금 작으면 작지 무슨 메뚜기처럼 작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과장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과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만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 갈렙도 과장했어요. 적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요즘 성경은 번역이 좀 부드럽게 됐습니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제대로 차려주면 차려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크니까 더 좋은 거예요. 다 내 밥인데 내가 다 먹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의 선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내가 무엇을 과장하는가예요. 그것은 내 선택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열 명은 뭘 과장했어요? 내 연약함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적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뭘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If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against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강조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과장해서 사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불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전염성이 크다라는 거. Highly contagious.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불평이라는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에서 시작해. 그런데 결국 그 불평이 전체를 좀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뒷부분을 제가 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한두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 불평이 어디까지 퍼져가는지를 한번 봅니다. 우리 10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 지금 한두 명이 불평하다가 10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뭐 하고 있어요? 텐트 앞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한두 사람의 불평이 고기 먹고 싶다고 온 민족이 텐트 앞에 나와 울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는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한 번이라도 먹어본 거예요?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만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모르셨어요?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야? 한 번도 본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먹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렸는데 그게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재밌어요. 제가 선생님. 만나가 이 기적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 만나였는데 지금은 그게 뭐가 됐어요? 불평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도 불평 한두 사람이 할 때 에이 괜찮아 그냥 두면 그게 전체의 마음을 다 좀먹어가는 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불평의 문제 우리가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 불평할 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과연 몇 번 나옵니까? 어느 케이스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웬만하셔서 화내는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불평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염성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예배 끝나고 부를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2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전염성이 너무너무 우리가 빠르니까 나쁜 것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에 성숙한 분들 옆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어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평하는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교회는 이 불평의 질병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해서 얻어는 내요. 불평해서 얻어는 내는데 그게 내게 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했습니다. 고기 달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고기를 줘요? 아니죠요? 고기를 주기는 줍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3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하룻길이 되는 길, 성인이 하룻길을 걸으면 얼마나 멀리 걷습니까? 그 정도 넓은 길에 메추라기가 깔렸어요. 근데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 2규빗, 한 규빗이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45cm 정도 돼요. 그렇죠? 2규빗이니까 거의 1m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땅에 지면에 성인이 걸을 수 있는 하룻길, 그 넓은 길에 하나님이 고기를 쌓았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 1m 높이를 하나님이 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그걸 치우는데 며칠이 걸려요? 이틀 종일 걸렸습니다. 밤낮으로 고기만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내렸째는 사막 한가운데서 고기 이틀 동안 치웠습니다. 웬 노동입니까? 그날 그냥 쉬어도 어려운데, 그냥 텐트 밑에 들어가 있어도 땀 흘리고 힘든데, 고기 치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자, 가장 적게 모아간 사람이 어느 정도 모아갔어요? 32절을 보면 10호멜.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 360리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콜라병 이만한 게 몇 리터예요? 1리터. 여자 두 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는 들겠다. 양쪽에 두 개, 두 개, 네 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겨우 들어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게 몇 리터인데? 4리터밖에 안 되는데. 각자가 모아간 게 얼마나 가져갔다고요? 메추라기 360리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예요? 많이 가져가면 복일까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 입에 넣고 한번 씹어서 이빨 사이에 딱 걸렸어요. 고기가 내 목으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재앙을 내렸어요. 야, 우리 하나님 타이밍도 어떻게 이렇게 맞추시는지.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불평해서 얻어는 냈는데 앉아서 가족들끼리 맛있게 구워먹고 즐겁게 구워먹고가 아니에요. 이틀 죽도록 치우고 이제는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입에 넣고 한번 딱 씹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목에 넘기지도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얻어낸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이 땅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욕심, 탐심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앞에서 욕심 부리다가 탐심 부리다가 그곳에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는 얻어내죠. 그런데 그게 내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무덤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욕심으로, 인간적인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도 아니 되지만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덥석 받아도 안 되겠구나. 왜? 이게 내게 복이 되질 않기 때문에. 제대로 맛도 못 볼 거기 분명하기 때문에. 삼켜보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면 가지나 마나죠. 우리가 추수감사 때가 되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우리는 거절한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괜찮다라는 이 믿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뭐가 가능하다고요? 자족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있는 그때에 자족하며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을 때. 가까이 가는 힘이에요. 접근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